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만 기억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천상의 관점, 네, 천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마치고 또 우리 여름사요 이렇게 잘 마치고 처음 또 우리 수요예배 시간인데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여호수아 세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에 힘입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봤었죠. 우리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18장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신명기 말씀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때 이렇게 보도록 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들을 향해 설교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세가 죽기 두 달 전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땅을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제 율법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이제 반복하고 적용하고 또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전수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세 번에 걸친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고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6장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론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4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맹세에 다시금 참여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신명기.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씀들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신이라는 게 무슨 신이다? 맨날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거듭신이에요. 예. 되풀이하다 뭐 이런 뜻이죠. 되풀이하다, 명은 명령할 때 명이죠. 그래서 명령을 다시 말하고 기록한 책이라고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고 해서 우리가 듀트라고 약어로 사용을 하죠.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씀이라고 나옵니까? 네, 모세가.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했다고 하냐면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저기 빨간 점 보이시죠? 예, 네, 저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전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전했다고 하는가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이제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요, 이 세상은 이런저런 원소로, 이런저런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성분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성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여러분 주성분이 뭐예요? 예, 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 뭐 적게 먹어야 되니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논쟁 없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심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이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한 경륜을 따라서 일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비밀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하시는 법이 하나도 없으세요. 항상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이고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글이 아니고요,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말과 글의 형태를 띠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상 영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주일에 봤던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기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운 회개와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이 신명기의 시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모세의 말씀 선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도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곧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윗세대죠, 1세대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아주 치명적인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은 이러이러이러 했지만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면, 죄송한데 그 모니터가 굉장히 울리네요. 우리 2절, 3절에 보면 미리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초입.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곧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길이냐? 열하루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일반적으로 걸어서 열하루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이 안 오죠. 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맨 밑에 시내산 보이시죠? 호렙산. 그리고 쭉 올라가서 위에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예, 저기까지가 열하루 길. 실제 거리로는 한 200km에서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게 열하루 길인데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라 그래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 마흔째 출애굽한 지 몇 년 지났다는 겁니까? 40년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열 하루면 갈 길을 얼마나 걸렸다라는 것입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설교가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 하루 길이면 갈 것을 40일도 아니고 40달도 아니고 40년을 걸려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좋은 길이다. 최선의 지름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얻게 된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이제 당부하고자 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너희가 앞으로 갈 길에 인생의 최선의 지름길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이제 그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8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전에, 여러분 38년 전, 여러분 인생의 38년 전이 기억이 나십니까? 38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요.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또 애굽에 뒤따라오는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왜 짓게 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려고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쉐카이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 8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왜 인도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에 잠정적으로 체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들을 만나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광야는, 따라오세요, 광야는, 광야는 경유지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경유지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조지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광야는 끝이 있다. 복음이었죠. 첫날부터 복음이 선포됐죠. 아멘! 광야는 끝이 있다. 아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광야가 끝나면 무슨 시즌이 오냐? 광야 시즌이 끝나면 성취의 시즌이 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 자체로 광야입니다. 그치요? 광야가 끝나면 또 광야고, 광야가 끝나면 또 광야고,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또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궁극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는 특별한 광야의 시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야의 시즌이 있고 그 광야의 시즌이 끝나면 이제 특별한 성취의 시즌, 열매 맺는 시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의 틀 속에서도 광야의 시즌이 있고 기다림의 시즌이 있고 또 성취의 시즌, 열매를 맺는 시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냥 광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시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지가 한 21년 정도 됐는데 그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20대 때, 30대 때 결혼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뭐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저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비전은 뭔가?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죠? 우리 청년, 20 청년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죠? 요즘에는 30, 40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예. 내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저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나는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오랜 시간을 헤매는 그야말로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뭡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좀 알려만 주십시오. 제 데스티니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광야의 시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빵 하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빵 하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빵 하고 진로의 문을 여시고, 빵 하고 사역의 문을 여시고, 이런저런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끝난 거죠. 성취의 시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광야가 또 와요. 최근에도 제 삶의 한 2년간은 광야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지 목사님이 광야가 끝났다 붙잡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봐야 알겠으나 그냥 붙잡았어. 광야가 끝났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새로운 시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시즌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의 시즌인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은 광야구나. 아, 지금은 기다림의 시즌이구나. 아, 이제는 성취의 시즌이구나. 열매 맺는 시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시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한 떠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믿음은 떠남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죽는 거죠. 네. 여기서 떠나는 것은 뭐냐?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떠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가리킬 그곳 뭐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알지 못해요. 네. 그냥 떠난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왕궁을 또한 떠났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배 안을 떠났습니까? 배 안을 떠나서 배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떠남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도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의 익숙한 통념에서, 그죠? 유대인으로서의 아주 익숙한 통념을 떠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통념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다시 보면은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적응해 버리죠. 그리고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쉽사리 방향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즌에 뭐라고 하시는가? 방향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향을 돌리라. 네.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익숙함을 이제 떠나야 한다. 익숙함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관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 어떤 해왔던 방식, 전통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일 있죠. 자기 스타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마냥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공급을 막 받으면서 살았어요. 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시즌이 끝나고 성취의 시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공급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일해서 공급받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부분, 그 방향을 돌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담아내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그러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세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세부대가 돼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전의 가죽 부대, 옛 부대와 새 부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신축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옛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어요. 다 굳어, 딱딱하게 굳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 다 먹고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신축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 늘어나는 거예요. 막 부풀려져도 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축성이 중요한 거예요. 신축성이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새 부대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포인트는 바로 신축성이다. 영적인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실패 등등의 것도 생각하지 말뿐 아니라 과거에 해오던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땅을 막 빨리 팔아 기경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묵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마음밭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기경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또 새 속의 누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누룩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무슨 누룩이라 그래요?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룩은 묵은 것입니다. 누룩 뭐예요? 효소잖아요. 효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묵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에요. 바로 이 누룩은요 죄와 세속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익숙해져 있는 옛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도 미워하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은 것을 싫어하세요. 예. 묵은 것을 싫어하세요. 바로 익숙함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경계해, 누룩을 주의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익숙함을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에게서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태만을 불러오게 합니다. 영적인 긴장도를, 적절한 긴장도가 필요한 것인데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평관계에서도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언제 일이 생기죠? 익숙해지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익숙해질 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익숙함은 우리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언제나 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익숙함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레이스 호퍼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이제 해군 장교이자 여자분이에요. 해군 장교이자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분이에요. 대단하죠, 이력이. 군인이자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예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코볼 아세요? 옛날 코볼? 코볼의 창시자입니다. 컴퓨터 과학 발전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자주 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요 어떤 부분 보수해야 할,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보수해야 합니다. 아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들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세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그 일을 행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는 이제 한 번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번 그의 준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것들이 기경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익숙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부드러운 옥토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요즘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무엇을 어떠한 방향을 돌려야 하는가, 방향을 돌려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시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하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시고 빈 땅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거예요.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몫.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몫이 있어요. 바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즌에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즌에서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버티는 믿음.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시즌이 바뀌었어요. 성취의 시즌, 열매 맺는 시즌에는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예, 따라보세요. 취하는 믿음. 취하는 믿음이에요. 예, 새로운 시즌에는 이제 이런 믿음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보자. 예. 하나님이 주신다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도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미 주셨다. 예.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기를 거머쥐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이제는 종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거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돌려야 하고요, 또 뭐냐, 기도의 방향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기도인도 할 때도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거지로 알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과 왕의 자녀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알지만서도 얼마나 여전히 종의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거지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지같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왕의 자녀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지독하게 안 변해라고 하는 불신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그럽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많아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나는 이미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온전한 자입니다. 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취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또한 취하는 기도라 그래요. 네. 구하는 기도에서 취하는 기도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동태에서, 수동태적인 믿음에서 능동태적인 믿음으로 방향을 돌리고, 구하는 기도에서 취하는 기도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보면요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들, 정말 기도원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종처럼, 얼마나 거지처럼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왕의 자녀의 기도를 할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가라, 들어가서 취하라,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요 가라가 세 번이나 나와요. 가고 가고 가라, 8절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시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한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뭡니까?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여러분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뭡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네. 여러분 이게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땐 생각해야 되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해야 될 때는 계산해야 되고요, 아 이건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구나 할 때는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코끼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yes sir 하면 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yes sir 하면 돼.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yes sir 하면 돼. 여러분 이런 심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라고 하신다고 심플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정말 현실에 실전에 가면은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능동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도움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저지했던 두 왕이죠.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을 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광야 2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광야 2세대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을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적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우 기드온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없잖아요. 그럼 도움도 안 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인가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대적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한테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죠. 그리고는 속으로는 아수르를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믿고자 한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시냐?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도움판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직의 개편이었어요.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고 조직을 정비한 일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왔을 때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모세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재판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물론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다른 리더십들을 세운 것입니다. 조직에 이 구조적인 변화를 준 겁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죠. 과거에 모세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중앙 집권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지방 분권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을 세웠다. 과거에 모세는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방향을 돌린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이죠. 물론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우지 않고 이것이 뭐가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방향성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시즌에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시즌에는 사람을 세우는 게 있어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도 방향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앙 집권적입니까? 지방 분권형입니까? 네? 애매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면은 가둬놓고 합니까? 애매합니까,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에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요, 모세가 한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신다. 물론 그에 있어서 아무나 막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다 실패해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고. 예.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 여러분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 인간적인 분별력,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무엇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아무것도 안 보일까? 조용히 나타날까? 네.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재정도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줘.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믿는데 재정이 하나도 안 보여줘. 재정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일어나길 바라고 목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는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아주 분명한 표징,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셀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의 행하시는 새일 앞에 여러분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부르심 앞에 새 부대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새 부대로 주님의 행하시는 새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수동태적인 믿음에서 능동태적인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셀 목양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